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운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호시리이다. 셀라. 시편을 벗삼는다는 것은 무진장한 영적 진주의 보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평생 캐내어도 다 못할 무진장한 진주의 보고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들에는 신앙의 고백, 위로와 소망과 치유의 메시지, 영적 승리의 환희의 내용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편의 말씀과 친해지기 시작하면 이 시편 말씀은 평생토록 우리의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됩니다. 마음이 기쁠 때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며, 또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괴로운 일을 당하였을 때이 시편 말씀으로 달려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를 치유하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심령이 곤고할 때 좋은 마음의 양식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일을 당하였을 때도 이 시편 말씀을 대하면 신속하게 우리를 위로하여 줍니다. 그래서 일단 친해지면 이 시편 말씀은 평생토록 우리의 좋은 벗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봉독하여 드린 시편 32편은 특히 복음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의 인생 체험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여기에 죄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서 압니다. 경험으로서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죄를 아는 사람, 죄를 자기의 인생살이에서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죄의 쓰라림, 그 죄의 짐, 그 죄의 가증스러움을 아는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범람하는 홍수로서 혹은 감옥으로서 묘사된 비애의 경험이 있습니다. 슬픔이 압도할 때 마치 범람하는 홍수처럼 몰아닥치는 그러한 비애의 경험, 그리고 철저하게 고독한 쇠창살에 갇혀있는 감옥으로서 묘사된 비애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무지에
황량하게 하는 경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지적 무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무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무지, 영혼을 녹이는 문제들에 의해 생긴 인생사들에 대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영혼의 이 모든 경험들이 이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죄를 알았다면 그는 또한 용서를 알았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슬픔에 익숙해 있었다면 그는 또한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무지를 혹은 침묵을 위색했었다면 그는 평생토록 그를 인도하시는 교훈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언제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입니다. 되어가는 일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착잡할 때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입니다. 이제 이 시편 32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허물과 가리움을 받은 죄입니다. 사함을 받은 허물과 가리움을 받은 죄,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1절 말씀에 말하였습니다. 죄악을 뜻하는 말에 성경에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를 히브리어에서 그 뜻을 살펴봅시다. 히브리어에서 허물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행한 일입니다. 나쁜 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행한 짓이 허물입니다. 도둑질이 나쁜 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남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강간이 나쁜 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행한 짓, 그러한 것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는 히브리어로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김대령 목사가 저기 저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쏩니다. 활에 시위를 당깁니다. 화살이 날아가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죄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마음은 본심은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잘못했을 때 그것이 죄입니다. 쉬운 예로, 세상에 불효자가 처음부터 불효자가 되려고 해서 불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학식 때부터 탈선 학생이 되어야지, 낙제나 하고 탈선이나 하는 학생이 되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닌데 그만 탈선 학생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려던 것은 아니었을 때 그만 삼손이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왕은 왕의 지위를 강간의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때, 그것이 왕이 되는 다윗의 본심이 아니었을 때 다윗이 그만 밧세바를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는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김대룡 목사가 대령이가 뻔히 나쁜 짓임을 알면서 일부러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심은 나도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행동이 엉뚱하게 바라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행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도 실수가 많고 행동에도 실수가 많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는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더라.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잔소리를 많이 하며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만 호되게 우리를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는 나도 심판대에 의해 설 때가 많습니다. 조금 설교를 못했다 싶으면 금방 따가운 질책이 들어옵니다. 가족 간의 사이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에 조그만 흠이 있어도 어느새 가족으로부터 호된 질책이 날아 들어옵니다. 나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목사, 착한 대령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자, 우리 모두가 말에나 행동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여기 이 시편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소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계명이나 율법이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나를 용서하여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결코 아주 가깝지 않습니다. 결코 아주 가까운 우정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소한 일들이 친구와 친구 사이를 심지어 형제나 부부 사이까지도 가로막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느새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이 직장 동료 사이에 관계의 응어리가 맺히게 하고 그 관계에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사진을 찍을 때는 가장 달래해 보였던 부부도 어느새 아주 사소한 일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 거리가 멀어집니다. 심지어 오빠와 동생, 누나와 동생 사이도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리고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사이에도 아주 사소한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 어느새 그 우정의 관계에 틈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수록 점점 우리는 더욱더 외로운 고독의 탑속에 갇힙니다. 흔히 정신질환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문제의 뿌리는 실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용서를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몹시 피곤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정신적으로 몹시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못하지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필요로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사람은 죄인인 만큼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대량인은 불완전한 만큼 더욱더 큰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의 빵만으로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쩌면 나의 생활 성적표가 낙제점 1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행복합니다. 여기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가오를 저지른 사람이 그리고 사회가 그 가오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기에 나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가오는 가리움을 받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1,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재판장에게 무죄 언도를 받은 사람의 그림을 그립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때로 너무나 가혹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판단할 때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자녀를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는데 혹은 일부러 부부간에 혹은 친구간에 서로 속을 썩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외에 아주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놀라울 만치 너그러우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곳에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가 우리를 정죄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죄를 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기에 너그럽게 판단하십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정상 천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빵을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영국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빵을 훔치고 법정에 섰습니다.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그 사람의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병든 아내와 굶은 지 며칠이나 되는 너무도 가엾은 아들을 위하여 어린 아들을 위하여 빵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재판장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됩니다. 정상 참작을 합니다. 법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분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정상 참작을 한 재판장의 마음이 무죄를 언도합니다. 하물며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보다 훨씬 더 관대한 판단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바른 길을 찾으려던 우리의 동기를 기억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벅찬 환경, 슬픔과 괴로움이 압도하는 환경에서 투쟁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애쓴 일들을 기특하게 여기시기까지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자마자 오줌을 눈 아기가 어머니의 눈에 도리어 귀엽게 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기의 실수를 덮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평화로운 한풍의 그림인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입술에 한마디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금방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회하여 주십니다. 오랜 절차,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체험이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멍들었습니다. 쓰라린 비애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마음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몸까지 병들어 아픕니다. 온통 고통입니다. 아, 내 인생이 어떻게 이처럼 고통으로 가로갈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쓰다린 인생의 비애를 맛본 한 사람이 이 시인이 영적 무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 시인이 이제 5절에서 자기의 입술을 열 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을 때 그리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하는 이런 놀라운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도하신 삶은 생명에서 강가의 삶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는 아주 가까운 친구라도 그 사이가 멀어지며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그 사이가 멀어집니다. 식구 간에도 그 사이가 멀어집니다. 직장의 동료 간에도 그 사이가 멀어집니다. 자꾸만 그 사이가 멀어질 때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즐겁지 않으며 삶의 보금자리에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아뢰고 죄를 자박할 때 우리는 금방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삽니다.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많이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며 용서를 받는 자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을 때 그 직장이 새로운 직장이 됩니다. 동료 간의 우정이 회복되는 직장이 됩니다. 그 가정이 따스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잃었던 친구들을 다시 찾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한층 더 나아가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심으로 표현됩니다. 자, 만일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길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의 고뇌는 내가 어떤 진료를 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나는 노력하며 무엇을 위해 나는 전력투구할 것인가? 그것을 찾지 못해서 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인생에 낙후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전력투구하여 전진할 그 한 가지 일을 찾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담가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아갈 길을, 인생의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행복의 미래를 위하여 택할 자기의 일을,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재능을 썩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갈 길을 찾으려는 고민에 너무도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날아서 달렸다면 훨씬 더 앞서 달렸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진로 선정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착한 사람이나 되라, 도덕을 가르치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체험은 도덕적 선을 행하는 데서 훨씬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갈 길을,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길을 등불로서 밝혀주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자기가 걷는 길에 확신을 가진 인도하심을 체험, 걷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